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대화는요, 그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삶에서 직접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맞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하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이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내뱉은 모든 말이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전부 타이핑되어서 하나의 대본으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벌써 좀 아찔해지는데요?
그쵸. 직장 상사에게 했던 어색한 변명, 친구한테 막 오버하면서 했던 리액션, 심지어 혼잣말까지 전부 다요?
네네.
만약 누군가 그 대본을 지금 여러분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 중에 100% 진실의 문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식은땀을 뻘뻘 흘릴 겁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상황을 좀 모면하거나 나를 포장하려고 교묘하게 말을 비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귀한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른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아, 그 유명한 맹세에 관한 본문이군요.
네,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미션을 수행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실제 삶 사이에 이 거대한 격차를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미션이네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시대적 맥락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요? 표현이 확 와닿는데 정확히 어떤 현상인가요?
예전에는 말이나 글을 퍼뜨리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초 만에 전 세계로 내 말을 쏟아낼 수 있죠.
아, 그렇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쉴 새 없이 떠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화폐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말이 너무 흔해진 이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말의 신뢰가치가 바닥을 쳤습니다.
와,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짜 믿을 만한 말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영혼을 기대고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말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거죠. 오늘 다룰 설교 말씀은 바로 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현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말씀이 뼈를 때리네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인간의 내면을 해보아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는 결국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이니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저는 이번 설교 말씀이 우리의 그 뒤틀린 본성을 교정해주시는 방식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찌르거나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막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아주 예쁜 찻잔이 있는데 겉면은 매일 세제로 닦아서 막 반짝반짝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썩은 물이나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건 쉽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우리 역시 왜 그렇게 찻잔에다 은면을 닦는 데만 집착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들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능은 기본적으로 남의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선호하거든요. 누군가를 죽였느냐 아니냐는 법정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외적 지표잖아요.
그렇죠. CCTV나 증거로 다 입증이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끔찍하게 경멸했느냐, 이거는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측정 가능한 겉모습에만 몰두하면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은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아, 일종의 자기기만이네요?
네. 산상수훈은 바로 인간이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이런 퍼포먼스 위주의 신앙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대면하기 싫어하는 그 내면의 동기와 썩은 물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주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사회를 유지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요, 속으로 아무리 썩은 물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만 꾹 참고 예의를 갖추면 그게 다행인 거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 솔직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속으로는 상사를 막 10번쯤 죽이고 싶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문명화된 사회의 룰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내면 통제 요구는 현실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하는 반발심도 살짝 생기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반발이 타당하게 들립니다. 법이나 사회 제도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규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네. 내면의 부패를 외적인 예의 범절로만 억누르는 건요. 마치 끓는 물이 가득 찬 압력소 뚜껑을 억지로 꾹 누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인지적 부조화가 극에 달한 상태죠. 그럼 그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뻥 하고 터져버리겠죠?
네. 가장 연약한 틈을 뚫고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틈이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입니다. 내면이 부패해 있는데 말이 정결하게 나올 수는 존재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전제거든요.
와, 억눌린 썩은 물이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구멍이 바로 언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압력솥이 이미 완전히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에 묘사된 현실을 보면 진짜 적나라하잖아요.
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뭐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는 헛된 공약들이나 과장으로 떡칠된 마케팅 문구들, 이제는 딥페이크 같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서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언어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가 아니라 타인을 조종하고 속이는 무기로 전락해버렸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서로 난도질하는 독설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언어의 오염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현상을 단순히 사람들의 입이 좀 험해졌다거나 도덕성이 떨어졌다는 수준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언어의 오염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 시스템, 즉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경보음입니다.
아, 신뢰 붕괴요?
설교 말씀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예시가 하나 나오죠.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과거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생을 묶는 가장 무겁고 신성한 닻이었잖아요.
네,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할 약속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서약은 얼마나 쉽게 파괴됩니까? 언어가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의 서약조차 이토록 가벼워졌다면 그 사회의 다른 모든 약속들, 그러니까 계약이나 법, 선언 같은 것들은 이미 모래성이라 다름없다는 통찰입니다.
와, 신뢰가 바닥을 친 사회라니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다들 내 말이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길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신뢰도 없으니 자꾸 다른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이제야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명령이죠.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너무 고지식하게 받아들여서 법정 선서조차 거부했다고 설교 말씀에 나오던데요. 저는 이 맹세하는 심리가 완벽히 이해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이건 마치 내 이름값이나 명성으로는 저게 VIP 클럽에 도저히 입장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제일 유명한 재벌이나 권력자 이름을 막 팔아서 나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이러면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담보라는 표현이 핵심을 제대로 찔렀네요.
내 논리나 신뢰도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걸 메우려고 우주에서 제일 무거운 하나님의 이름까지 담보로 끌어다 쓰는 거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대적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꼼꼼하게 공증을 받거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아, 대부분 말로 약속을 했겠군요.
그렇죠. 모든 게 구두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존재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맹세가 필수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하늘이나 땅, 성전, 이것들은 전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상징하니까요.
그렇군요. 당시 사람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짚어내신 것은 맹세라는 제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맹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아주 짙은 불안과 불신을 보신 겁니다.
맹세 이면에 깔린 불안과 불신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나요? 평소에 내 말을 100% 믿어주는 친한 친구 앞에서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친하면 그냥 내일 봐 하고 끝이죠.
맞습니다. 맹세라는 수사학적 방어기제는요, 내가 상대방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상대가 이미 품고 있을 때 등장합니다. 아니면 나조차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아주 신뢰도가 낮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짙은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네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찌르신 겁니다. 너희가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실이 사라졌고 의심만 남았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이리저리 끌어다 쓰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신마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먹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린 VIP 클럽 입장권처럼요.
네, 그 기막힌 현실을 예수님이 고발하신 겁니다.
와, 내가 내뱉는 그 과장된 맹세가 오히려 내 안의 불안과 관계의 질병을 폭로하는 증거였다니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깊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이랑 또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요. 대안이 너무 심플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화려한 수사업도 아니고 고도의 협상 스킬도 아니잖아요. 그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즉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담백하게 말하라는 건데요.
네, 선명한 언어의 훈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직장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상사가 불러서 이거 자네가 망친 건가? 하고 물었을 때 제가 그저 선명하게 예, 맞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해고를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네,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 출근길에 차가 너무 막혔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늦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핑계와 수식어를 막 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가는 상황입니다.
이 담백한 언어라는 건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문자 그대로 사회적 자살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건 단순한 언어 습관의 교정 정도가 아니거든요. 내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혁명적인 요구라? 어떤 점에서 그런 걸까요?
초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말에 길게 변명이나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명확하죠. 내 행동의 결과가 가져올 타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언어라는 쿠션을 겹겹이 두르는 셈이죠.
아, 언어가 푹신푹신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명한 언어는 그 방어막을 전부 걷어내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 결과에 오롯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무서운 결연함인 거죠.
핑계를 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군요.
네, 맹세를 통해서 다른 권위를 빌려오거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내겠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갈등과 조작이 탄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가짜가 넘쳐나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말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사람의 선명한 언어는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아,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무서운 결연함.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것이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부터 피나게 훈련해야 하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네. 일상의 언어가 가장 중요한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의 훈련이라는 게 그저 인격 수양이나 착한 사람 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 말의 무게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거든요.
성경이 언어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엄중하죠. 어떤 구절들이 눈에 띄셨나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신 건 단순히 번역기를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언어 조작을 통한 거대한 제국주의적 교만을 심판하시면서 서로의 소통을 끊어버리신 거죠.
맞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죠.
게다가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있다로 경고합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옮긴 뒷담화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판을 완전히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진짜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바벨탑과 로마서의 연결이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진동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진 창조의 도구이자 존재의 근원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언어 역시 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파괴하는 실체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독사 비유가 무서운 겁니다. 독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타고 퍼져서 결국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서서히 마비시키면서 죽게 만들죠.
우리의 거짓말이나 과장, 험담이 당장 눈에 띄는 상처를 내지 않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뇌 구조를 바꾸고 공동체의 신뢰신경망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신뢰신경망을 마비시킨다는 표현이 정말 섬뜩하네요.
더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경고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 그 구절이요. 정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고 잊어버린 그 수많은 잉여의 말들조차 허공으로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어서 존재론적 무게를 지니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무서운 선언이죠.
심판날에 내 말로 신문을 받는다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어제 하루의 대본을 읽는 상상만으로도 막 식은땀이 났는데 내 일생 동안 뱉은 말의 대본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한다니 진짜 아찔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의 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증인이요?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증인이란 자기 삶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증명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늘 이리저리 변명하고 이익을 위해 과장하면서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아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진리인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겠죠.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조차 거짓과 포장으로 가득 찬 세일즈멘트로 여길 겁니다. 진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건 단순한 윤리적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 제자로서의 자격 박탈이라니.
설교 말씀이 꿰뚫어본 제자됨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손과 발이 살아내는 실제 삶이 1mm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가. 그 치열한 몸부림의 제자의 진짜 길이 있는 겁니다.
말과 삶의 1mm 오차도 없는 일치. 와, 이 무거운 명제 앞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쭉 관통해보니까 결국 위선적인 종교인과 진실한 제자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내 목숨을 걸겠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며 온갖 수식어를 끌어와서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요란하게 포장지를 두르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진실한 사람은 그런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저 직장 동료에게 던진 제가 3시까지 자료 넘겨드릴게요 하는 말 한마디,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고 한 그 작은 약속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성실하게 몸으로 지켜내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내는 태도죠.
내가 뱉은 그 건조한 사실, yes or no를 내 행동으로 책임지며 증명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위선이라는 썩은 찻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설교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어거스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서 얼굴을 바꾸는 그 위선적인 욕망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요.
네,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기도죠.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제 영혼을 세게 때리네요. 때로는 아닙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서 당장 내 체면이 구겨지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짜 신앙은 결코 개인의 수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실제 삶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이랑 직장이 많이 바뀌겠죠.
그럼요. 가정에서 부모의 옳다 아니다가 명확해지면 자녀들은 부모의 변덕스러운 감정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건강한 안정감 속에서 자라납니다. 직장에서 리더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하면 조직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숨막히는 정치가 사라지죠.
투명한 신뢰의 토대가 세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이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완벽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긴 솔직히 어렵죠.
어제는 10마디의 핑계를 댔다면 오늘은 9마디로 줄이고 예 라고 한 번 더 정직하게 말해보는 것. 내 입의 말과 실제 삶 사이에 벌어진 격차를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고 치열하게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임을 가슴 깊이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뼈를 때리면서도 영혼을 맑게 깨워주는 깊고 울림 있는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일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의 언어 습관 속에 숨어있던 불안이나 의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조금 더 도발적인 형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의미 없는 잉여의 말들까지 전부 기록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이 타인에게 건넸던 수많은 칭찬, 약속, 그리고 변명들을 하나씩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말들을 감싸고 있던 과장된 수식어들,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서 둘렀던 화려한 포장지, 또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교묘하게 썼던 수많은 핑계들을 전부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내버리십시오.
다 잘라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오직 포장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옳다와 아니다. 그 선명한 사실들만 남겨보았을 때 그 남겨진 뼈대 위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진짜 삶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썩은 찻잔에 악취가 납니까?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맹세와 화려한 수식어를 과감히 버리고요.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말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옳다, 아니다의 그 담백한 정직함을 일상에서 꼭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서늘하고도 위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